뷰에이뉴스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통신 두절 사태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이뤄진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동서해 군통신선과 한국통일부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오전 업무 통화에 응하지 않은 이후 이날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군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통신선의 기술적 이상과 최근 대규모로 치러진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의도적 응답 거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상당히 유감이며 곧 북한이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의 선홍빈 주임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좀더 일찍 공유했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적이 공격적이고 무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WHO가 중국을 비방하려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1월에서 3월 채취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최근 분석을 통해 중국 우한 화난시장에서 판매된 너구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 정보는 3년 전 공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선홍빙 주임은 이날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우리는 항상 연구 결과를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해군이 유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미 해군 오함대 대변인 티모시 호킨스 중령을 인용해 원자력 잠수함 USS 플로리다가 7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호킨스 대변인은 이 잠수함이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154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며 영내 해상 안보와 안정을 위해 미 오함대에 배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제5함대는 전 세계 석유 수송 물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 해군이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킨스 대변인이 잠수함의 구체적인 임무나 이번 배치를 촉발시킨 배경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번 원자력 잠수함의 영내 배치에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지역에서 발사된 로켓에 대응해 시리아 군사시설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당국은 전투기와 무인기, 드론 등을 동원해 시리아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어젯밤 시리아에서 발사된 로켓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제 6발의 로켓이 발사됐으며 이중 3발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 고원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포탄과 드론을 이용해 시리아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으며 전투기가 시리아의 레이더 기지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방공 체계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했으며 일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아프리카 나라 부르키나파소 북동부 지역에서 민간인 40여 명이 무장 테러 단체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사헬지구의 로돌프 소로그 총독 대리는 6일 밤 쿠라쿠와 돈 디비 마을을 겨냥한 비열하고 야망적인 공격으로 인해 4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안도는 새벽부터, 황해도와 함경도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4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모두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수 물자를 획득하려 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정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훈련이 3일 제주도 남쪽 공해에서 진행됐는데 여기서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일 대잠전 훈련 시에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 무인 표적을 활용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수중 위협에 대한 3자의 한미일의 탐지, 추적, 정보 공유, 경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 미한일 연합해상훈련을 하면서 특히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다는 것인데 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그 3개국이 3일부터 5일까지 그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특히 이번 훈련에는 대잠수함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의 그 수중 침투,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한 그 수중 공격에 대비한 훈련인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핵 또는 미사일 그 도발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것을 개발 또는 준비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한국의 그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 이것의 이름이 그 헬이라고 하는데요. 수중 공격정을 최근에 개발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의 그 수중 공격 위협이 이제 굉장히 노출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이 같은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 한국의 해군 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해서 이번에 모여서 여기에 이제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그 잠수함과 비슷한 그 모형을 그 바다에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투입한 다음에 한국과 미국, 일본 해군이 이를 발견을 해서 이를 폭파, 제거하는 훈련을 이번에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이 최근에 그 잠수함 또는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북한의 이 같은 그 잠수함 잠수정이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의 그 핵미사일 또는 수중 그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일 공조가 한층 강화됐고 이번 훈련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동원됐습니다. 각국에서 어떤 함정이 참가했는지, 전력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 해군에서 니미츠호를 포함해서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러함, 또 웨인 이메이어함 등이 참여를 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 한국 해군에선 이지스 구축함 율곡기이함, 또 구축함 최영함, 대조영함,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등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이 니미츠함은 뭐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975년 취역했는데 배수량이 10만 톤, 또 길이가 한 333m에 폭이 77m 크기에 달합니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기 등 90대가량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죠. 또 니미츠함의 승조원은 6,000명가량이고요. 항모 안에는 치과, 헬스장, 도서관, 소방서, 영화관, 방송국 박물관 등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잠시 또 한국의 율곡 이함을 소개해드리면요. 한국 해군의 대표적인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스파이 1D 레이더를 비롯해서 최첨단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서 최대 1000km 밖의 해상과 공중의 표적 천여 개를 탐지해 추적할 수 있고요. 그중에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탄도미사일을 자동 추적할 기능도 갖고 있고 또 광역 대공방어 지상작전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5일 한반도 상공에서 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 합니까?
네, 경고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5일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죠. 그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이제 전개돼서 한국의 F-15 또 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B-52 전폭기가 지난해 12월에도 한반도에 전개돼서 한미 훈련을 실시했으니까요. 3개월 만에 또다시 이제 한미 그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훈련은 당연히 그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 한국, 미국, 일본을 겨냥해서 실제로 어떤 도발을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하나의 그 경고를 일종의 그 훈련 형태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북한이 지난해 그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한국을 겨냥해서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그 공개적으로 북한에 그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공격을 하면 이것은 그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이 같은 경고를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해군 훈련도 같이 하고 또 공중 훈련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실제로 같은 것이 위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핵으로 또는 어떤 공격을 가해올 경우에 미국에 갖고 있는 괌 또는 태평양 함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행동을 말로 아닌 일종의 그 훈련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안 남았죠. 네, 4월 11일은 이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주대 제11주년이고 15일은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이 북한이 이런 날에 기해 이 도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4월에 북한 안팎의 주요 정치 행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뭐 태양절이다 이러는데 그건 북한 안에서만 쓰는 용어고요. 국제사회에서는 태양절하면 잘 모르죠. 그냥 김일성의 생일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가 있고 또 미한 정상회담도 이달 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특히 김정은 정권이 내부 결속을 부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행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입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를 살펴보면 일련의 핵미사일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고 있죠. 이것은 뭐 전과는 좀 비교되는 행동인데요. 이를 통해서 김정은의 업적, 또 김정은을 향한 충성, 내부 결속 이런 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4월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해 말에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준비를 끝내겠다. 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에 군 정찰위성이라고 하면서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일부 전문가는 또 만약에 정찰위성을 쏘게 되면 김일성의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서 축포처럼 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미한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4월이 농번기이고 현재 극심한 식량난에 북한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자제하고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이 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거나 이 7자 핵실험도 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개발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각도로 쏘야 되고 또 하나 북한이 최근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술 핵무기 이것도 그 위력을 입증하려면은 핵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정상각도로 쏠 수도 있다. 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그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그 핵실험 또는 그 ICBM 정상박 발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 같은 반대, 중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런 예고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간 방안을 채택을 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이런 것을 명분으로 아마 그 ICBM 비스름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전망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어떻게 될지 또 4월에 이 같은 것을 실제로 그 핵실험이나 또 ICBM을 발사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이 모종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 38롤스가 지난 1일에 밝힌 건데요. 영변의 주 핵시설에서 강한 핵활동이 포착됐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달 3일과 17일 찍힌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니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가 거의 완성돼서 작동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또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 작동, 경수로 근처 새로운 건물 건설, 또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가동,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확대 등으로 추정되는 사진들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브리나 싱 국방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보도를 알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언급할 건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또 감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진행 중인 실험용 경수로 인근 건설 공사는 북한의 경수로 작동을 위해선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 안에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작동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김정은이 언급한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 증산을 위한 추가 플루토늄 확보를 위해선 최소 2,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런가 하면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올해 눈에 띄는 신규 공사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4월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모호하다 뭐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북한이 1년 이상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무기를 공개하고 있는데 북한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이것도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그 미사일, 핵 같은 그 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대남 대미 위협 분야인데요.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3년 전에 그 당대회를 통해서 5대 국방과업 그래가지고 5가지 그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핵잠수함, 수중 핵전략무기 이런 것을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또 수중 핵전략무기, 미사일은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그 핵잠수함이나 초대형 핵탄두는 아직 그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다 봐도 한 절반 정도는 달성했다 또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미 대남 북한의 정책인데요.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미사일과 핵으로 계속 위협하는 것은 상당히 그 역효과를 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계속 한국을 겨냥해서 미사일 또는 핵 그 위협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를 계속 지금 강화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나서서 한미일 결속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같은 대미, 대남 위협은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 한미일이 그 결속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김정은 정권이 내부 결속을 부쩍 강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주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 또 대북 소식통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외교부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7일이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슨 핵무기를 마술봉처럼 쓰고 있는데 지난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인민의 허리띠를 다시는 조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3년 넘게 비정상적으로 국경 봉쇄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도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물건도 중국에서 과거처럼 밀 수도 할 수 없고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당에선 계속 동원령이 내려지고 걷어가는 돈들은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아시아 프레스 등 일부 대북 매체들은 이 북부 도시의 장마당에선 식량 판매가 중단되면서 민심이 더 흉흉해졌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복지에 써야 할 귀중한 재원을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면서 김정은의 치정만 선전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정기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획득하려 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말 들어보시죠.
We remain concerned that North Korea will provide further support to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로켓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백악관 당국자의 말 들어보셨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물자를 어떻게 주고받는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미 백악관이 그 3월 30일 밝힌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다시 접촉을 해서 무기와 물자를 교환하려 한다. 일종의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가 그동안 슬로바키아에 중개인이 있다고 합니다. 브로커죠. 그래서 이 한 브로커를 통해서 그동안 모종에 연락을 했고 또 하나는 이 같은 무기와 물자를 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표단을 보내려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거래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것은 무기와 탄약을 주로 구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돈을 주거나 또는 바터 무역이라고 그러죠. 물물 교환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주로 무기와 탄약을 주로 구입하려 하고 또 북한은 그 같은 대가로 원자재나 상품, 식량 이런 것을 주고받으려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북한과 러시아가 이 같은 무기 탄약을 주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당시에도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북한이 러시아 편으로 북한이 열차 편으로 탄약 등을 실어 보내서 러시아에 제공을 했고 백악관이 이 같은 사실도 공개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 재무부는 또 중간 브로커인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르티프 제프를 제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중간 브로커, 그러니까 중개인 역할을 한 건데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무크르티 체프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20종이 넘는 북한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판매하려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크르티 체프가 북한 관리들과 접촉했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이 아울러서 무기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상업용 항공기와 원자재 또 기타 상품 등 다양한 물자를 받아서 북한에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고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크르티 체프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해드린 대로 무기, 탄약과 식량, 원자재 등을 주고받는 거래가 추진됐다는 얘기인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무크르티 체프가 러시아인과 함께 북한에 납품하기에 적합한 상업용 항공기를 찾는 일을 해왔다는 걸 알고 있다. 또 그가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북한이 물물교환과 금융결제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획득하는 데 관심이 있는 상품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직 북한과 러시아 간의 거래가 이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백악관이나 이제 그 미 재무부가 이것을 먼저 공개하고 이제 제재를 중간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이것이 그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것이 미국에 의해서 그 발각이 됐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산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미국이 같은 발표 언급을 했지만 북한의 지금 경제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또 러시아도 그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필요한 그 필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북한은 그 러시아한테 무기와 탄약 이런 걸 팔고 식량이나 물자를 얻고 또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얻는 이런 거래를 좀 조용히 진행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일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7차 핵실험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두고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행보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교 고립을 타파하고 또 경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의 식량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 뭐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정도인데요. 따라서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면서 연료와 식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편 러시아 일부 언론은 북한의 의용군이 5월에 러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개연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인데요. 러시아의 그 민간 매체입니다. 그 이름이 그 루스카야 베스나, 번역을 하면 러시아의 봄이라고 그런 그 매체가 있는데 이것이 그 3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북한에서 그 의용군 형식으로 만 명에서 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아마 그 전쟁 내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것은 민간 매체가 한 것이고 러시아 당국이 운영하는 관영 매체나 반관영 매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떠도는 하나의 소문을 그 기사화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속 불법 정제유죠. 기름을 반입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소속으로 이제 그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대북제재 그 이행을 그 감시하고 이제 보고서를 내는 일종의 그 전문가들이 만든 그 조그만 위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8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 그 지난해 1월에서 8월 기간 중에 북한의 유조선이 그 45차례나 정제유,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유 같은 기름을 그 반입을 해서 그 양이 규모가 79만 배럴이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그 유엔 안보리의 그 허용량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게 연간 50만 배럴인데 이것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평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 불법 그 환적 등을 통해서 매년 한 400만 배럴 정도의 기름을 그 반입을 해왔는데 또 중국이 또 송유관으로 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요번에 그 수입한 것이 그 79만 배럴이면 상당히 좀 작다. 과거에 비해서는 연간 규모로 치면 한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 국제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또 하나는 북한 자체가 외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을 사올 돈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아니면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아프리카 등에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직접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연구, 개발 연관 분야까지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글로커미, 군용 무전기, 전장 레이더, 소프트웨어 제조 시스템 등을 계속 홍보하면서 신제품권을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글로컴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군사용 통신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이 글로컴이 지난해 6월 에티오피아 국방부에 두 차례 무선장비를 수출했고 에티오피아 당국은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해 컴퓨터 해킹으로 최소 6억 3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훔쳤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엄청나네요.
상당히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해킹, 그러니까 남의 나라 컴퓨터를 몰래 그 파고들어서 여기서 무슨 조작을 해서 돈을 훔친 돈이 한 6억 3천만 달러에서 이제 10억 달러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북한의 그 연간 그 무역 규모가 한 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수출액만큼 무역 규모만큼 그 컴퓨터 해킹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 것도 이게 중요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킹으로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쏘는데 대략 한 300만 달러 그리고 큰 거 그러니까 ICBM 미사일을 쏘는 데는 대략 한 그 3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만 경우에 북한이 한 70발 이상 미사일을 쐈으니까요. 3억 달러 이상 미사일을 쏘느라고 돈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북한이 그야말로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서 쌀을 사올 돈, 수십만 톤을 살 돈을 갖다가 미사일 쏘느라고 공중에 날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이 21년째 연속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엔 그 인권이사회가 지난 4일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을 규탄한다, 또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지금 이건 말씀하신 대로 처음 북한에 대해서 이 같은 그 결의안이 채택된 게 그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21년 연속 계속 이제 채택이 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북한의 물론 인권 상황이 나쁘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은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그 일방적인 주장이고 국제사회 거의 200개가 가까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이의가 없다. 이것이 확실한 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같은 주장, 즉 인권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손으로 손바닥으로 그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의안 주요 내용 좀 간추려 주시죠.
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게 역시 핵심입니다. 특히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다시 반영한 게 특징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 또 탄도미사일 추구에 국가의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북한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면서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됐었죠. 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이 법들을 재검토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게 북한 정부의 책무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레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제기한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들, 또 여성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듣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우리나라만 규탄하냐, 비판하냐라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이제 탈북민들, 또 고위 탈북민들 특히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 나는 한국 방송이나 미국의 드라마, TV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가? 보면은 왜 나는 감옥에 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식사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은 미국 놈보다 더 밉다? 뭐 이런 속담까지 해야만 하는가?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정이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왜 우리 사는 게 이렇게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대해서 자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런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북한에서 침해되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할 때 쓰는 표현이 야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의 북한이냐? 여기가 무슨 캐나다의 북한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 그리고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의 삶과 좀 비교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게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도 참 오랜만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만입니다. 2019년부터 한국의 당시 그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이제 이 같은 그 공동제안국에 빠졌는데요. 이번에 다시 복귀함으로써 5년 만에 된 것이고요. 이것은 역시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달라진 한국 정부 또 국제사회의 기류를 반영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은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엔이 75년 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주민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이제 누려야 할 자유를 이제 명시한 건데요. 여기 19조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최근에 이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뿐만 아니라 작년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올 1월엔 평양문화보호법 채택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유를 더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통해 의식이 많이 깨이고 또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밝아졌는데 이런 게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또 정권 유지의 권리 뿌리 된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구실로 해서 김정은이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그래서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 세 가지 법에 대해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3대 악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또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영국의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 등 이메일 서신에서 김정은 정권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충성심을 경제, 정치 체제, 문화가 잘 발달된 한국에 빼앗기는 데 대한 북한 정부의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 법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4월은 모내기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요즘 봄 가뭄이 좀 심각하네요.
네,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에는 모내기가 실시되고요. 4월에는 이제 모내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모판을 준비를 해야 되고 모를 신기 위해서 이제 물이 충분히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북한 그 방송 매체에 따르면은 지난 2, 3월간에 비가 내리긴 내렸는데 평년에 비해서는 한 절반밖에 안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봄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작황이 신통치 않았는데 올해도 봄 가뭄이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각종 영농자재, 비료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농사 아직 모내기 시작 안 됐습니다만은 작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월은 또 이 춘궁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 북한 식량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에 있는 청취자분들이 누구보다 본인들이 직면한 삶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 안에 국제인도주의기구 요원들도 활동을 했었고 탈북민들도 연간 1,000명 이상씩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식통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 정부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정상 우리 3년이나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소식을 얻는 게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유엔의 특별보고관 또 각 정부들도 이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평가를 내린 것을 보면 여전히 올해도 식량 사정이 힘들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가을에 파종해서 오는 6월에 수확하는 이제 밀보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지난 겨울부터 북한의 가뭄이 이어져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제 평가가 많거든요. 또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해 드려서 봄 가뭄이 심해서 올해도 역시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경 봉쇄로 인한 후유증도 계속되고 있고요. 때문에 올해 뭐 알곡 생산고지 무조건 점령하라 이런 김정은의 명령이 지켜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부부의 결혼 얘기를 보면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했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정이 차츰 사랑으로 변하고 결혼한 뒤에 오히려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부부가 그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0대 퍼스트 레이디 루크리셔 가필드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마치 거대한 대륙과 같소. 당신이 아플 때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오. 영원한 질서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요.
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아내 루크리셔에게 한 말인데요. 루크리셔가 옆에 있어야 삶의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앨런 패스킨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루크리셔, as everybody called her, Crete.
사람들이 루크리셔를 애칭으로 크리트라고 불렀는데요. 루크리셔는 오하이오주 하이람에 있는 한 학교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이람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는 학교죠. 루크리셔는 19세기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크리셔와 제임스 가필드는 학교에서 만났는데요. 한 학교에 다니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강의를 같이 들었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고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예쁜 여학생에게, 루크리샤는 바람둥이 남학생에게 정신을 파느라 서로의 존재를 잘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각자 연애가 실패로 끝나면서 상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고대 언어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가 두 사람을 연결해줬는데요. 1853년 말에 두 사람이 편지 교환을 시작하면서 나눈 얘기는 대부분 고대 언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편지 내용이 점점 더 사적인 것으로 바뀌었고요. 몇 달 뒤에 제임스 가필드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정으로 들뜬 기분이나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루크리샤에게 끌리는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뜨뜻 미지근한 관계가 꽤 오래 계속됐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제임스 가필드가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대학에 진학하고 루크리샤는 오하이오주에 남아서 교사로 일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마친 뒤에 가필드가 다시 오하이오주에 돌아오면서 관계가 이어졌고요. 1858년 11월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됐습니다. 다시 페스킨 박사의 설명입니다.
제임스가 하이람 대학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얼마 안 가서 25살 젊은 나이에 이 작은 대학의 총장이 됐죠. 그동안 계속 루크리셔를 만나면서 지냈는데요. 친분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죠. 제임스 가필드가 루크리셔에 대해서 모순되는 감정을 일기에 적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된 계기는 자식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863년 12월에 이제 43살이던 큰딸 일라이자가 갑자기 사망한 건데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부부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가필드 부부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가필드가 군인으로 전장에 나가 싸웠는데요. 전쟁 중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자 워싱턴에 가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루크리샤는 오하이오주에 남아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어느 날 루크리샤가 남편을 붙잡고 앉아서 직접 만든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결혼하면서 지낸 날 가운데 남편이 집을 떠나 있었던 날을 빼서 보여줬죠.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날을 다 더하니까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보고 가필드가 아내를 워싱턴에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869년에 가필드 가족은 워싱턴 시내에 아담한 집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의 어머니와 가필드 부부, 세 아이, 이렇게 여섯 식구였는데요. 이 집에 이사한 뒤에 아들 셋이 더 태어났습니다. 루크리셔 가필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갔는데요. 가필드 대통령은 가족을 달콤한 모임이라고 부르면서 아내 루크리셔를 가리켜서는 내 모든 행복과 희망을 건설하는 단단한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루크리셔는 가정주부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의 아내로서도 모범이 됐다고 페스킨 박사는 말했습니다.
루크리셔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별로 드러나지 않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 조용히 있으면서요. 손님 접대를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잘했습니다. 당시는 정치인들이 의회 밖에서 정치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사교 모임에서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곤 했죠. 루크리셔가 그런 모임에서 안주인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남자 교사 못지않게 잘 가르치는 여자 교사가 있는데 보수는 남자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게 과연 공평한 일인가. 남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네, 루크리셔가 학창시절에 썼던 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루크리셔는 남녀평등 사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여성의 분야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교수를 지낸 역사학과 앨런 패스킨 박사의 얘기입니다.
루크리샤는 정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루크리샤는 남녀평등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가정 밖으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크리샤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아주 잘 길렀죠. 한 명은 나중에 미국 내무장관이 됐고요. 다른 한 명은 윌리엄스 대학 총장을 지냈고 윌슨 행정부에서 연방연료국 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정치적인 성향은 없었지만 예술적인 성향이 있어서 나중에 이름 있는 건축가가 됐습니다. 루크리샤는 자식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게 잘 기르는 일이 나가서 투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때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루크리샤가 정치에 관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1881년에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강요들을 지명할 때 얘긴데요. 강요 지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요 후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 기준에 미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살폈죠. 이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루크리셔가 그 사람이 장관 지명을 받지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루크리셔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아서였죠.
루크리셔 가필드는 백악관의 새 안주인으로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백악관 만찬에서 다시 술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패스킨 박사의 설명입니다.
전임 퍼스트레이디 루시 헤이스는 백악관 만찬에서 술이 사라지게 한 걸로 유명한데요. 독주뿐만이 아니고 포도주까지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레모네이드 루시란 별명을 얻기도 했죠. 루크리셔는 종교를 열심히 믿긴 했지만 광신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금지 정책을 바꿀 준비가 돼 있었고요. 위스키와 브랜디 같은 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리셔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서 있는 게 괴롭다고 일기에 털어놓았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늘 성실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았고요. 품위 있고 아름다운 안주인이란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돼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됐다고 패스킨 박사는 말했습니다.
루크리셔가 열이 많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요. 당시에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웠죠. 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루크리셔가 병이 낫기 시작했죠.
루크리셔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번에는 가필드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1881년 7월에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불만에 찬 미치광이에 총에 맞은 겁니다.
그때는 루크리셔가 대통령을 직접 간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80일 동안 간호를 했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더 강한 여성이 됐고요.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한동안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던 가필드 대통령은 결국 1881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약 반년 만이었는데요. 슬픔에 빠진 루크리샤는 남편의 모습을 새긴 카메오 브로치를 달고 다니고 상중이란 의미로 늘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종이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뒤에 거의 40년 동안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루크리셔 가필드는 교육을 잘 받았고요. 신중했고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배우자이자 협력자였죠. 남편의 일 그리고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현대 여권론자들이 개탄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루크리셔 가필드는 매우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청취자께서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부인 루크리셔 가필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 부인 엘렌 아서 편을 보내드립니다.
4월 3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으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으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매우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3월 12일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행동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DPRK's unannounced cruise missile tests are yet another example of DPRK actions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예고 없는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이는 민간 항공과 해양 활동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통된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The DPRK has consistently posed a challenge to the rules-based order and to the vis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비전에 계속 도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며 대서양의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제재 회피를 단속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행위를 단속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들은 각각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의해 투표되고 승인됐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 is incumbent on all five of those members, including Russia and the PRC, to uphold.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다섯 개 회원국 모두에게 국제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의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 없이 이러한 유형의 도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계속 책임을 물으면서 동맹국들의 안보와 방위에 전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